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주 동안 좀 끊겨졌던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벌써 41번째고요. 28장까지 맞추려면 100번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마라톤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만한 사건이었던 거라사 지역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것을 가다라 지방의 광인을 고쳐냈던 주님의 이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일련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건 등장하고요. 오늘은 이 광인 두 명을 고쳐냈던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중풍병 환자를 고쳐내는 사건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레위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마태의 굉장히 기술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일련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는 교회와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성경 속에는 굉장히 이 치유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뭐 아마 사복음서 전체로 하면은 수십 개 이상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치유 사건을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큰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관점, 이 단순한 믿음 하나라도 좋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 의도를 여러 군데에서 이 사건 속에서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그 의도를 여기에 그 내용들을 이미 심겨놨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을 지금 교훈들이 무엇일까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28절 볼까요? 28절 보시면 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주님께서 풍랑이는 그 파도를 뚫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시고자 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가다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광인을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그 배를 타고 갔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것은 맞았죠. 그렇죠. 목숨의 위험이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고 소명의 길이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의 길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렇죠? 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풍랑을 뚫고 주님께서 가시고자 고집하셨던 그곳은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어느 지방이었다고요?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신 곳은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부르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권역에 속했던 한 도시입니다. 한번 지도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네, 저게 바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비롯한 이스라엘 밖의 영토도 지금 데가볼리도 사실 이스라엘 영토 밖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철저히 이방 땅입니다. 전체가. 저 권역들은 어떤 의미로 나눠져 있냐면 당시 로마가 식민을 통치할 때 큰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의 도시들을 묶어서 통치했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 유대 지역도 따로 있고 사마리아 지역도 따로 있고 데가볼리 지역도 따로 있던 와중에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권역의 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데카 플러스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카가 어떤 뜻이죠? 데카? 알만 하실 텐데요.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개라고 하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열 개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그냥 로마가 이름 붙이기를 열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진 큰 권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저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주황색 동그라미를 누가 또 제가 쳐놨나? 아닌데 어쨌든 저 동그라미 쳐진 저 주황색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바로 거라사가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처리되어져 있던 이렇게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붙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가다라 거라사 지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권역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데가볼리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 밖의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권역들 중에서도 굉장히 로마의 색깔이 짙은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식민 도시들의 성격상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던 것이 이 양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심하였고요. 수많은 민초들은 이 가난과 질병과 이 고난으로 엄청 신음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바대로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혹격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귀신이 주님을 알아봤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로마 종교식의 호칭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인으로서 정신없던 와중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가 젖어들어 있는 이름으로 불렀을 정도로 그 땅은 로마식의 통치, 로마식의 문화, 로마식의 종교가 가닥 들어차 있었던 바로 그것이 이 가다라 지방이었고 로마의 대가볼리의 권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도시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그 포악스러움과 그 사나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합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거의 정신이 반 이상쯤 나가서 아주 포악스럽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무덤가에서 아마 뭐 판자 같은 곳으로 그들의 거처를 뭐 정했거나 아니면 뭐 텐트 정도를 치고 살고 있었겠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곳에서 아마도 그들의 거주지 밖에 일종의 무덤촌에서 그들이 따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요. 두 개의 거대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의 중간과 설교의 결론쯤에서 던지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의도를 조금 봐야만 되는 굉장히 거대한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예수님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광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포악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사복음서 대조의 문제, 해석의 문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28절 보시겠어요? 여기 귀신 들린 자를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몇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한 사람으로 기록해놓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동일한 사건인 것이 분명한데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번에 작정을 하고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왜 다를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내놓는가를 정말 모든 자료,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 제 목양실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에 있는 자료,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자료 전부 다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해놨는데 무려 한 8가지, 9가지의 해석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 해석들이 전부 다 추정이고요. 그죠? 왜 복음서가 다를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보라 말이야. 마태와 마가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록에 오류가 있었고 성경에도 오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거기까지 이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그럴듯한 이것에 대한 이 사복음서 대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원래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주로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는 조금 더 넓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무려 20절을 할애하여서 마태복음보다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에서 좀 그 한 사람에 집중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마태는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관한 기록을 그냥 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의 관점의 차이지 이것은 뭐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가실 때 질문을 던지신 것은 좋으나 이 사건에 대한 의심,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기록의 핵심과 메시지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의 이 포악스러움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상한 환경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지만 자, 마가가 이 사람에 대한 좀 기록을 조금 더,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5장 9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분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예. 그래서 여기 이 거라사 광인이 들렸던 귀신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에 해당되어진 이 헬라 말은요, 레기온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여단급, 사단보다 조금 작은 여단급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여단이 한 5천 명에서 6천 명, 많으면 7천 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단, 레기온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한 말을 쓴 것에서 지금 아마도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뭐 마귀가 6천 마리였는지 7천 마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두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두 사람 곁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우악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정보를 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2절과 3절 올려져 보시면 자, 이 기록도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여기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등장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사람들이 가두어 두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쇠사슬로 묶어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귀신 들린 거죠, 정말. 완전히 마귀 들려가지고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굉장히 공포스럽고 우악스러운 모습을 여기 보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무덤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무덤에. 무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 생명 없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통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 무덤, 시체를 뜻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막 어둠을 조장하고 막 죽음을 막 내뿜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현장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요. 주님 없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력을 얕잡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요. 그가 날뛰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넘실대는 파도의 모습을 봤잖아요. 주님이 그 배를 타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신 그 제자 공동체의 배마저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파도의 물결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요 똑같은 생각이 찾아들어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알겠고요. 이 땅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완전한 도래를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될 도래로 찾아오시게 될 때 이 땅이 심판받을 것도 알겠고요. 우리 주님이 승리 십자가에서 지난주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 땅의 우악스럽고 포악스러운 모습을 보면 굴복하고 싶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막 포악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강력한 권세 앞에서 성도들마저도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까요. 올 봄에는 무슨 불이 이렇게 많이 나던지 지금 저 인제 양양에 불이 나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통제가 되어지고 뭐 지금은 뭐 뚫렸겠지만 뭐 또 누가 불을 질렀는지 자연적인 화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봄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이 나고 또 언젠가요 뭐 지난 주간인가요 뭐 전라도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누가 또 불을 질러가지고 막 전부 다 불타버리고 이상하게 올 봄에는 뭐 우리나라에 막 거대한 산불들이 막 일어나고 막 하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기는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돈 때문에 막 살인이 벌어지고요. 유산 상속의 문제로 형제들이 막 고소고발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혈육이 끊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야, 이 땅에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요.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들과 죽음의 냄새, 시체의 냄새가 마치 우리에게 풍겨오듯이 우악스러운 내용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시체 냄새가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 됨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듯이 우리의 구원 속에 우리의 성도 됨 속에 우리의 이 땅에서 이 포악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음을 다 기억하시고 주의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이제 포악한 모습 속에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두 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28절에 보면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요, 저도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그 전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그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동굴이 아니라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연 동굴이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동굴들로 주로 무덤으로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이 서서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무덤이었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덤은요, 사람의 시체를 두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도 굉장히 터부시 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요. 우리도 그래서 무덤가들을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 절대로 우리 문화에서는 무덤을 절대로 두지 않고요. 굉장히 금기시하는 문화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생활로 거주하는 곳 이외의 광야의 자연동굴에 시체를 두는 곳이고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시체 접촉 자체를 물론 제사장들에게 준 규례이긴 하지만 율법에서 시체를 대체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체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덤, 뭐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부정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광인 두 사람이 그 시체 가운데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가복음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를 묶어놓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비상한 힘을 가지고 그 쇠고랑을 끊어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덤으로 간 거고 거기에 묶이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무덤에 간 거고요? 그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첫 번째 뭡니까? 스스로 가서 스스로 쇠고랑을 찾더라. 분명히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들을 무덤가로 보낸 것이고 거기 묶어놨던 걸까요? 누굴까요? 가다라 지방의 주민들이겠죠? 그러겠죠,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 사람들, 남자들의 힘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무덤가 일상 거주지 밖으로 밀어냈고 거기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묶어놨어요.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사건은요. 개인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고침받았던 사건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슬쩍슬쩍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와 흔적은 뭐냐면 그 이면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 동네 주민들의 냉대와 무관심과 배제와 사실상의 폭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기껏해야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그것도 무덤가로 밀어내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거기에 그들을 쇠고랑으로 여러 차례 묶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상태가 더 심각하여져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끔찍한 현장이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질병이나 범죄는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한가운데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보여오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그 냉대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철학과 가치관과 그들의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 축적되어져서 그 결과물과 열매로 나타난 것이 이 광인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동체의 책임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정말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 한 10년 된 그 사건이에요. 제 기억에 저 강서구 쪽에 그 김포공항 쪽이었던 것 같은데 기사가 크게 났었죠. 거기 한 초등학교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폐교를 했는지 이사를 가게 거기를 비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그러니 땅은 남아있고 건물은 남아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에 좀 장애인 학교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자체와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 시내 큰 도시에도요 장애인 학교가 몇이 안 돼요. 장애인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픽업을 해다 줘야 되는데 막 한 시간 반씩 픽업을 해다 뒀다가 데리고 왔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좀 조그맣게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됐고 구청과 협업을 해서 그것을 시작을 막 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반대의 의견에 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두 그룹 사이의 대립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크게 기사화되면서 뭐 MBC에도 나오고 뭐 KBS 나오고 뭐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더 많이 막 얻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 의견 자체가 너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놀라웠어요. 뭐 고전적인 의견이었던 집값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고전적인 주장이었고요. 장애인 학교를 소위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기피시설, 혐오시설 둘 수 없다. 해서 제 기사 중에 났던 것을 제가 스크린 해놨던 것을 그대로 읽어를 드리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반대쪽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놀이터의 정상 아이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장애인의 범죄율, 비장애인의 범죄율. 장애인의 범죄율이요. 비장애인의 범죄율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장애인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을 부모들이 들이밀었겠죠. 그분들에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 심리가 뭘까가 정말 궁금한데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약한 자를 향한 그 배제와 폭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제 기억에는 끝내는 장애인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뒤로는 그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가치관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인 정신이 겹겹이 쌓여진 결과물이고 인간을 기능과 효율과 숫자로 판단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배제와 소외의 사실상의 어마어마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라사 광인이 저 동네 밖으로 무덤가로 밀려나서 쇠고랑에 묶여져서 그저 있었던 것과 똑같이 장애인 너희들은 서울 시내 한적판에 있을 수 없고 저기 시골이나 구석에 가서 거주해야 된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의 정신이 겹겹이 쌓여져서 사실은 광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그저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여기에 결과되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종암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범죄는요, 그 질병은요, 그 개인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겠고 그 개인이 고침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으나 사실은 그 이면과 그 배경에 공동체가 병들어져 있고 공동체가 사실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축적시켜온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대한 요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고요.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사람을 세워가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복된 공동체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처참한 현장에 찾아오세요. 처참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들을 고치려고 하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28절 되돌아가 보시면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셨어요. 놀라운 기록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덤가로 가다라 지방으로 풍랑을 뚫고 가셨어요. 주님은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멀찍이서 멋스럽게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고요.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 무덤의 현장, 시체의 현장으로 직접 오세요.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좀 안 좋아요. 주님 좋습니다. 그런데, 요건 안 되겠어요. 요거 제 겁니다. 요거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제 생각 있고요. 우리가 1년이면 52번 주일 예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새벽 예배하죠. 수요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주일 예배 오늘도 3번, 다음 주 4번 설교하죠. 뭐 한 주면 한 10번 넓게 저는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저 신앙생활은 40년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무려 40년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지난 저는 한 25년 동안은 일주일에 10번 이상 저는 예배를 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한결같다는 말은요, 칭찬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룩한 씨앗이 심겨지면요,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찾아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겉에만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 중 핵심 그 액기스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거절치 마시고 그저 내가 동의하는 것과 주님도 동의하는 것 곧 그 교집합에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머지 제가 알아서 아니요. 주님은 전부 다 찾아오길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아니면 가장 처절한 그 죽음의 현장으로도 주님은 찾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죠? 찾아오시면서 찾아오시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반응하죠.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이 귀신들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해석을 내려놓기를 아,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해석이 맞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혹격으로 부른 것은요 전형적인 로마 종교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얼마나 이 세속의 정신에 쩔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들이 그 정신없는 중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뭔가 비상한 분이 오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들의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버려요. 이 가치관과 철학이 무서운 게요.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로마 종교의 어떤 하나의 혹격으로서 이 절대자를 볼 때 그것이 호칭이 툭 튀어나와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리고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왜 오셨습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출입 금지, 주님.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주님이 오실 경계선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모든 곳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극락의 놀라운 영적인 만족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사람 막아낸단 말이야. 자,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 귀신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때가 이르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오셨습니까? 이것이란 말. 그들도 때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임을 깨닫고 주님께 이상한 요구 한 가지를 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하고 주님은 그들의 요청 그대로 그들을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수장시켜 몰사시켜 버림으로써 이 치유를 끝내십니다. 이 치유를 이루세요. 그죠? 이 귀신 들렸자는 회복되어져서 다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져 있을 정도로 주님의 치유는 완벽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의 반응을, 동네 주민의 반응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오늘 8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반응입니다. 치던 자들이 누굴까요? 돼지치던 자들이죠. 돼지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자, 3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주님께 그들이 어떤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릅니까? 돼지의 일 때문에 주님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여기에 돼지떼가 무려 거의 2,000마리였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0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거라사 지방의 주 수입원이 돼지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의 밖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무려 2,000마리이고요. 여기 그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돼지가 요즘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한 300만원 아닌가요? 2,000마리면요, 300만원으로 잡으면 60억. 예, 6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60억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 핵심으로 가게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왜 귀신의 요구를 들어줬던 걸까? 제가 알기로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귀신이 요청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대로. 그리고 동시에, 귀신도 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일까? 두 번째 거대한 질문이에요. 왜 주님이 무려 게다가 60억의 동네 주민에게 손해가 끼쳐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셔서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질문, 마귀는 왜 이 요청을 주님께 했던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예,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주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떼를 주님께서 그 지방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돼지떼였을 거예요. 물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60억 날라갔어요. 한 마리 300만 원이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십억 날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꼭 이 방식이어야 됐을까요? 왜 동네 주민들에게 이 손해를 끼쳐야 됐던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은 너무 분명하죠? 마귀도 알았고요. 주님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최고의 약점이면서 아킬레스건이면서 특별히 그 시대보다 더 자본주의를 거의 뭐 하나의 종교로 신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약점일 수 있는 무슨 문제요? 물질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건은 마귀 들린 문제, 치유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그 지역 주민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냉대와 무관심과 배제와 폭력의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에 큰 울타리로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여기에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기에 맺혀졌던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난감하게 만들고 싶었을 테고요. 그리고 주님은 가다라 지방의 동네 주민들이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주님은 만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 영혼이 중요해? 육지복이 중요해? 너희들 이 두 사람의 영혼 너희들이 배제와 소외의 폭력을 가했지? 이제 고쳐졌어.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에 이르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2,000마리의 손해가 나서는 그들을 동네 주민의 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리의 주민이었던 두 사람은 고침받고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60억의 손해가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결국 어떤 결정을 하기에 이르릅니까? 주님을 쫓아내기로 결정하다. 땅땅땅. 동의하세요. 제청하세요. 가하시면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말하세요. 했는데 통과된 겁니다. 이게. 그죠? 영혼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잊혀진 진실이 되고요. 그들은 주님을 쫓아내기로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이 두 사람을 개처럼 무덤에 묶어두고 쇠사슬로 묶어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들의 이 가치관 속에 있었던 끔찍한 기저에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인 두 사람의 모습에서 대표되어지듯이 이 땅은 마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고요. 정말 물질의 탐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히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철학, 가장 중요한 교회의 철학과 교회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